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방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오늘 일독서했던 사도행전에서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모여있는 유다인 군중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다인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당신들이 무지한 탓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신을 하느님으로 자처하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표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의 상태에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바로 그 앎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 신념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살아갈 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성에 반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되지만 그 모름이란 단지 몰랐다는 무지의 모름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의해서 가려지는 진리, 양심이다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그 가림막, 진리와 양심을 가로막는 그 가림막을 치우는 작업이 회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독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앎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면서 그 앎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됩니다. 하지만 또 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앎의 영역도 있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식, 암도 있습니다. 대체로 숫자와 관련된 학문들, 자연과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기술과 관련된 학문, 기본적으로 수학, 뭐 응용이 되면 물리학, 과학, 뭐 요즘은 컴퓨터나 자동차 등 이 자연과학적으로 옮겨가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연관이 많이 없는 듯 보이게 되죠. 현대 세계는 이 자연과학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과학으로 인간의 삶이 오롯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대에 자연과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으로 이전의 윤리와 종교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겼고 심지어 인간도 기계적인 심리학으로 파악해서 기계와 똑같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범주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들은 포기가 되었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해결되고 있지 않음의 가장 큰 근거가 현대 지구의 기후 환경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대단히 많이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긴 했습니다만 그에 반비례해서 지구의 환경은 그 편안을 위해서 희생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파괴되어지고 있고 인간을 비롯한 지구종은 그 기후위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이 아닌 것으로는 삶의 문제를 오롯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튼 이 질문을 조금은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또 비교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수단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사의 정신이 이 말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사라는 것은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은총을 교우들에게 전달하는 직무가 되죠. 예를 들면 세례성사라고 할 때 세례성사의 가시적인 표징은 물이 되고 비가시적인 표징은 그 물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례의 은총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표징이 없는 성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느님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죄다 보이는 것일 때 받을 수 있는 지적입니다. 구약에서 일한 인간의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육신을 부정하고 자신은 영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걸 금욕주의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집착했던 이단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발전의 큰 유해 요소가 되게 됐고 이들은 혼인조차도 죄가 된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그 양극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냅다 뭐 추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만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 두 쪽 다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조화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서도 이것은 이 조화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 몸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몸은 동시에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시죠. 부활 전에는 문을 열고 닫고 다니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문을 무시하고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이러시죠. 그리고 부활 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셨다면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영적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통해 이제 그 몸이 영으로 수렴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서는 몸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에 포함이 되는데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환된 몸, 영에 속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중심은 몸이 아니라 영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은 몸을 버리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영에다가 몸을 넣어서 영으로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언제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은, 우리 사람들의 생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이고 그 조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를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웃들의 몸을 통해서 그 이웃의 영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